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겸손한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살리는 말씀으로 알고 항상 죽은 자 입장에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속에 힘을 얻으며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어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갈 때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깨닫고 또 보여져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는 그 죄의 모습이라는 것은 누가 가르쳐줘가지고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죠. 저절로 그런 게 그 속에서 드러나게 돼요. 그 죄인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 것 챙기기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것을 챙기는 그 모습은요, 뭐 태어나가지고 아이로 자라가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죄의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건 뭐 부모가 그 아이들 보고 야 네 것은 네가 지켜라 이런 가르침을 해주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지가 알아가지고 자기 것 잘 챙깁니다. 형제 간에도 자기 것 지키는 것은 절대 양보를 하지 않죠. 남을 위해서 뭘 하나 해도 자기에게 돌아온 어떤 이익이 없으면은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보통 인간들 모습 아닙니까? 뭘 하나 했으면은 꼭 거기에 대한 대가를 좀 기대하고 또 상을 기대하면서 일을 하는 것. 이러한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 이렇게 말한다면은 이러한 본성까지도 좀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라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죠. 너희들이 남에게 점심이나 저녁을 대접하려고 하거든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뭐 부자들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대접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병신들, 저는 자들, 소경들, 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대접을 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자가 뭐 부자나 친척이나 친구나 형제한테 그런 데에다가 이제 대접을 하면은 분명히 나중에 뭔가 다시 보답으로 올 게 있다 그 말이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 또 천하고 뭐 소경된 이런 사람들한테 대접을 하면은 그들은 뭔가 보답할 형편이 없으니까 그게 오히려 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뭔가 보답을 바라고 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께 상의되지를 못하고 뭘 하나 한다 할지라도 보답을 전혀 바라지 않고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하는 이것만이 우리에게 복이고 하나님께 상이 된다 이래간 말씀이거든요. 사실 우리들이 이게 말이 쉽지요. 뭘 하나를 하는데 아무런 보답도 없이 뭔가 돌아온 대가도 전혀 없는 그러한 일에 내 돈 쓰고 내 노력 쏟아 붓고 내 시간 허비하는 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 보답이 사람들의 칭찬이든 무엇인지 간에 뭔가 나에게 아, 이리이리 하면 나한테 이런 게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 속에서 남에게 베풀고 뭔가 도와주고 다가가는 이러한 것은 이미 예수 믿는 신자의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현대 교회들을 돌아오면은 이 교회가 너무나 계산에 밟습니다. 굉장히 계산적이란 말이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렇게 할 때는 교회 이미지가 좋아질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교회 신자가 많이 늘어갈 게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뭔가 좀 칭찬을 듣는 그런 교회가 안 되겠나. 이런 식으로 뭔가 자꾸 계산을 굴려가면서 일을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에서 신자들에게 하는 말들도 거의 다 뭡니까? 몽땅 다 보답성을 자꾸 제공하는 거예요. 봉사합시다 그러면서 봉사 뭐가 옵니다. 그 보답성의 봉사, 보답성의 흥금 자꾸 이런 데에다가 강조하는 그런 말들로 가득 차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여기에 대해 생각할 때에도 그저 우리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 성의를 표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뭐 할 건 없고 봉사도 하고 흥분도 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에다가 뭔가 내가 내 성의를 좀 보여볼까 자꾸 이런 식으로 주님의 죽으심 그 희생에다가 내가 나와가지고 뭔가 봉사하려고 보답하려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내 비춰진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 죽으신 것은 그 예수님을 본받아가지고 예수님처럼 나에게 어떤 이익이 없어도 어떤 보상이 없어도 용서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이러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이 저 사회가 너무 이기적이 되어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뭐냐면 세상을 우리가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남의 일은 간섭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해될 만한 일은 다 피해야 돼요. 이익되는 일에만 뛰어들고 나서는 이러한 것이 바로 이기심으로 가득 찬 현대인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비록 현대인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들만큼은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인간의 이기심을 고발하고 인간의 이기심을 지적하는 그러한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교회가 정작 내비친 모습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떤 나에게 돌아올 그런 대가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에서 많이 보여진다는 것은 참 그 좀 안타깝다는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부지런히 나가고 있는데도 봉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도 그게 결국에는 나한테 돌아올 어떤 대가, 이익을 위해서 하고 예수를 믿는 것도 어떤 이익을 기다리면서 믿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 주님을 찾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나한테 이런 이익이 온다 이걸 계산하면서 주를 부르고 주를 찾더라 그 말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하신 계시의 말씀도 결국에는 나한테 뭔가 이익을 주는 말씀이 되어야만이 좋다 그러면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는 전혀 우리의 이익을 보장해 주지를 않고 있다 그 말이죠. 전혀 우리한테 뭔가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런 좋은 혜택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러한 보장성의 말씀이 전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뭔가 자꾸 보장성을 띄우는 건 인간의 말입니다. 그것은 계시가 아니에요. 이제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읽은 그 15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 이야기를 상당히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도 바울께서 그 12장부터 이제 계속해서 은사 문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방언이든 무슨 하여튼 은사든 모든 은사 문제를 얘기했었는데 근데 15장에 와가지고는 갑자기 부활 문제를 끄집어낸단 말이죠. 사도 바울께서 왜 은사 얘기를 하다 갑자기 부활 얘기로 돌아선 그런 이유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전에 은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사도 바울이 은사의 문제를 풀어나갈 때에 무엇과 연관지어가지고 풀어가고 있는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사 문제를 사람과 연관시켜 풀어갔습니다. 사람과 연관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잘났다 자랑하면서 경쟁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일 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 하겠습니까? 야야 은사라고 하는 그게 아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를 자랑하는 그런 원리로 쓸 것이 아니고 사람의 원리로 은사를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더라 그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잘못 사용한 원인은 분명합니다.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 이익이 되는 쪽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은사를 잘못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유익보다는 교회 유익보다는 그 은사를 이건 내 것이다 병 고치는 것도 방언이든 이건 내 은사다 내 것이다 이렇게 자기 것을 삼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 자랑을 위해서 사용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은사를 받았을 때는 은사에는 내 개인의 유익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개인의 유익이란 게 뭐냐면은 내가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유익입니다. 그게 내 개인의 유익이지. 뭔가 그 은사 때문에 내가 높아지고 신앙이 뭔가 수준이 월등해지는 그런 유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그 개인의 유익이 있다면은 그 유익은 절대로 나 개인으로 안 그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다면은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랑이 자연적으로 나로 인해서 교회에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안 그것이 나로 하여금 교회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도록 만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은사라고 한 절대로 나 개인으로 그쳐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은 나 말고 다른 믿음의 형제 그들을 위해 은사를 주신 것이지 절대로 나 잘되라고 주신 은사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의 원리를 갖다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죠. 사랑이 없으면은 방언을 하고 무슨 천사의 말을 하고 무슨 일을 구제를 하고 어떤 일을 해도 그건 모험땅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을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라고 한 전적으로 주님의 순환과 죽으심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순환과 죽으심이 빠져버린 사랑은 그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사랑이에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전부 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좋은 거 이걸 사랑하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싫어하는 걸 사람은 안 사랑해요. 그게 세상의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해도 다 같이 똑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뭔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하지 뭔가 내 속에 누구를 향해서 미움이 자리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랑이 주님의 순환과 죽으심이 빠진 사랑이다. 주님의 희생을 외면해버린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갖다가 우리가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한 사랑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지만은 내 마음에 안 든 사람을 사랑하는 희생이 담겨있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비춰질 뿐이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버릴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랑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상관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고생하신 것처럼 나도 형제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은 내가 좀 고생하는 것도 나는 마다하지 않겠다. 내가 좀 손해보는 것도 나는 마다하지 않겠다. 내가 좀 힘이 들어도 나는 그걸 마다하지 않고 기뻐함이 할 수 있어가는 것. 이걸 가지고 기독교의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안에는 주님의 희생이 진짜 아무 상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희생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기준이 뭐냐 바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 사도 바울이 갑자기 부활을 말하는 것도 이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바울이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고린도 교인들 보고 야야 당신들 죽으면 다시 산다 이걸 믿으라고 믿기 하기 위해서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활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은 과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또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우리가 진짜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입으로는 말을 하는데 과연 진짜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그런 우리 현실을 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지금 부활을 주님을 사랑한다는데 진짜로 주님만 사랑하느냐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부활을 끄집어 드리고 있는 거예요. 먼저 2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그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바울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뭘 하락합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단지 바울이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믿으라 이것밖에 없어요. 뭘 하라 그 복잡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바울이 전한 말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이게 바울이 말한 구원의 그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말한 전한 말이 뭡니까? 바울이 뭘 전했습니까? 그게 3절 4절에 나오죠. 거기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런 말이 있어요. 바울이 이걸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다니며 전한 말이 어디 이것밖에 없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슨 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사흘만 살았다 이것만 말했겠습니까? 다른 그 얘기들을 많이 했을 거란 말이죠. 수많은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수많은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압축해가지고 3절 4절 이 두 구절을 딱 압축해버립니다. 이 바울이 말한 구원의 길이라는 게 뭡니까? 이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가 않아요. 그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걸 믿고 지키십시오. 이러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이 구원의 방법 이게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걸 모릅니까? 이건요 여러분도 알고 있지만 유년부 아이들까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단 두 구절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 길로 그렇게 지금 압축해버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굉장히 많은 말을 했습니다. 수많은 말을 했는데 결국 뭐냐면은 그 바울이 한 수많은 말의 중심은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위해서였더라 이 말이에요. 많은 말을 했지만 그 많은 말한 이유가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걸 말이죠. 제가 뭐 은속계 와가지고 수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설교를 통해서 뭐 민수기 창세기 레위기 출애굽기 뭐 고린도전서 많은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지만은 그게요 결국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울타리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만약에 제가 하는 설교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울타리를 벗어나 버리면은 그게 복음이니까 복음이 아닙니까? 그건요 복음이 아닙니다. 왜?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는 말이 되어버리니까요.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울타리 안에서 하여지는 그런 말이 돼야 한다 그 말이죠. 결국에 창세기를 통해서 하든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든 레위기를 통해서 뭘 통해서 하든지 간에 여기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설명하고 이걸 통해 주님의 죽으심을 설명하기 하는 것이지 다른 말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 결국에는 어떤 설교를 해도 결국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살아계심을 믿는 이런 것으로 결론되어지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죽으신 부활을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골자는 십자가입니다. 모든 중심은 십자가예요. 그것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바울이 말합니다.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그 구원을 얻는 길에는요 성경 읽기도 없고요 기도도 없고요 성금도 없고 전도하는 것도 없습니다. 물론 제가 하지 말아야 분명히 아니죠. 뭐 많이 했지만은 그냥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구원을 얻는데 보탬이 될 것이란 이런 생각은 엄청난 착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내가 주님을 아는 그것이 그냥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일 뿐이지 그걸 통해서 뭔가 얻겠다는 자체는 이미 잘못되어 있는 것이라 이런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뭘 해도 그걸 믿지 마라 합니다. 그걸 믿지 말고 오직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만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교회 다닌 사람치고 주님의 부활과 죽으심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백이면백 다 붙들고 믿습니까? 다 믿는다 그럽니다. 세례받다 말씀 말하지 않습니까? 고백하고 말이죠. 누구나 믿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하면 참 굉장히 쉽습니다. 구원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게 보인 그 구원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는 그것을 믿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를 말을 했고니 신뢰한 사람이라 주님의 죽으신 부활을 그들이 말을 했지만은 바울이 볼 때는 그게 믿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믿고 지키라는 게 뭔지 압니까? 믿는다 끊는 게 아니라 그 말, 지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삶에서 그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 이겁니다. 실제 삶을 이렇게 살아가라 그 말, 그게 지킨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를 볼 때는 말은 분명히 믿고 있는데 그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는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믿고 지킨다는 것을요, 우리가 그렇게 말로 간단히 끝내버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 이걸 분명히 나는 지금 믿고 있다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겠지만은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과연 진짜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진짜 그렇게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지키고 살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굉장히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수없이 말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걸 굉장히 소홀히 짚고 넘어가 버려요. 왜? 너무 잘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잘하는 것이니까. 잘 아는 것에서 실수를 해버립니다. 시험 칠 때 잘 모르는 문제는요 정신 차려서 하는데 잘 아는 문제는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데 하면서 막 써내려가는 게 길다가 틀려버리지 않습니까? 신앙은 그런 게 많아요. 이거야 뭐 내가 잘하는 건데 그리 하다가 그만 실수에 빠져버리면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느냐, 부활을 믿고 지킨다 이거예요. 쉽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지나치다가는 실수해버립니다. 굉장히 그것이 어려운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 돼야 되고 어떻게 드러나야 될 그런 문제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우리는 죄인이다, 이건 선언이죠. 우리는 죄인이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간단합니다. 죄를 지으면은 죄인이 된다, 이게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죄인의 모습이에요. 죄를 지으면 죄인이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인간은 죄인이다, 이건 모릅니다. 우리가 숨만 쉬고 가만히 있어도 죄인이에요. 제가 흔히 이렇게 해도 죄인이고 저렇게 죄인입니다 말을 하면은 그런 목사님 아무것도 안 있으면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죄를 안 지으니까 죄인이 아닌 줄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잣다입니다. 야고보서 맨 끝에 뭐라 나옵니까? 선한 것을 알면서 행하지 아니하면은 뭐라 합니까? 죄인이라 합니다. 선한 일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다. 여러분 뭐가 선인가 알고 있죠? 그걸 다 행하고 살아갑니까? 밥도 한번 그것만 행하고 있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죄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안 행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한 대로 안 하는 거, 그게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뭔가 안 했다 해가지고 내가 죄된 일을 안 했다 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은 죄인이 아니를 생각하는데 전혀 착각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눈만 멀뚱멀뚱하고 숨만 쉬고 이러면 죄인이에요. 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죄인이 아니고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우리 틈을 안 줍니다. 뭔가 빠져나갈 만한 구멍을요 전혀 안 만들어놨어요. 인간은 자꾸 틈만 있으면은 죄인이 아닌 쪽으로 자꾸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짝짝 다 막아버립니다. 막아가지고 결국에 마지막 가서는 아이고 하나님 죄인이군요,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학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가 죄인이다 할 때 그걸 부정해버린단 말입니다. 나는 양심대로 잘 살아왔습니다. 내가 남에게 피해 빈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을 많이 도와줬고 그랬는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자꾸 이러한 그 반발심들을 갖다가 내 안에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면은 의인 되었다가 나쁜 일 하면 죄인 되는 것으로 이 생각이나 그 말입니다. 근데 착한 일이나 나쁜 일이나 상관없이 우린 죄인이다.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이걸 인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압니까? 오히려 우리가 나쁜 일을 해버리면은 내가 죄인이다 인정하기 쉬워요. 근데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사람들 괜히 걸림돌 그게요. 무지면 걸림돌입니다. 왜냐하면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그 말을 갖다가 도저히 용납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 지었노 이거예요. 오히려 그게 구원을 방해 걸림돌 되어버리더라 이거 말입니다. 아주 양심적으로 살았고 신앙생활 남못지 않게 열심히 잘했고 아무 하자도 없다 이리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비록 입으로는 죄인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그 속에서 십살이 죄인이라 인정하지 않은 그런 구석이 굉장히 많아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남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더 낫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절대로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 신앙 더 좋다 이런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행동에도 상관없이 주님 앞에 서면 몽땅 다 죄인이고 주님이 죽으심 그게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 이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신앙 어떻게 자랑합니까? 내가 죄인이면 내가 뭘 하고 죄라고 알고 있는데 자랑을 못해요. 결국 그런 사람들이 남과 비교하겠습니까? 아예 안 합니다. 왜? 비교할 끈덕지가 없다는 거예요. 니나 똑같은 죄인인데 내가 뭔가 조금 더 하는 게 있다고 어떻게 내가 더 나를 내세울 수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진짜로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걸 절대로 자기 의로 내세우지 않는 사람. 나쁜 일 하는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닌 나쁜 난 착하다 이런 말을 하지 아니한 사람 이게 바로 진짜 죄인임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걸 믿는다면 결국에 나는요 뭘 해도 죄인입니다는 것 이걸요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뭘 해도 더러운 자입니다. 마음에 품고 살아가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도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은 나를 바라보지를 않죠. 왜? 바라볼 근덕지가 없으니까. 나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뭔가 내세울 게 있는 겁니다. 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몽땅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가 죄인됨을 아는 자의 모습이에요. 나는 주님이 아니면 죽는다 살 수 없다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주를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세상은 별것 아니다 나는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그런 감사와 그런 기쁨과 그런 즐거움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것이라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었습니다 이걸 믿는 모습입니다. 쉬운 게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아무런 생각도 없이 쉽게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입으로 믿는다 해서 지켜야 되죠. 어떻게 지킵니까? 주님만 사랑해라 그 말입니다. 너도 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주님만 보고 살아가라 이게 지키는 거예요. 신자가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는다면 나 또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믿고 지키는 그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로 같이 가라는 거예요. 그게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소유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좀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걸 목표로 삼고 그걸 기준 삼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나를 위해서 뭔가 고생이 되고 손해가 귀찮은 것은 힘든 것은 자꾸 다 피해버리고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내가 주님의 죽으심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교회에서 우리가 뭘 한다 그럴 때 가만히 보면요 그 모든 행동이 자꾸 자기 중심으로 나오는 게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냐면은 교회에서 뭔가 한다 할 때 내가 귀찮으면 무조건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일단 내가 귀찮고 내가 힘들면 피하고 안 하려고 예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내 중심이죠. 조금만 힘들어도 안 하려고 하고 조금만 손해간다 싶으면 거절해버리는 그런 모습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드러나잖아요. 내 몸 지키고 내 몸 보호하고 내 몸 편해지기 위해서 형제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을 다 거부해버리고 피해버리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오면서 그게 어떻게 우리가 나 죄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믿는 그런 모습이 되냐 그 말입니다. 못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이 날 위해 죽었다 그걸 내가 믿습니다 말을 참 해도 좀 너무 부끄러운 그런 마음 가운데 해야 한다 그 말 사실 우리가 말 못합니다. 그런 말을 저도 그 말 가히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 보면 많은 분들이 자꾸 믿음을 갖다가 자기 쪽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자꾸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라 이리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현대 교인들이 대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나를 위한 믿음을 여겨버리기 때문에 모든 관심 어디에 두냐면은 주님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이익에다가 관심을 둬버리는 거예요. 이익을 따자고 행동하는 세상의 방식 그대로 보인다 그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를 신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세상 사람들의 그런 방식은 좀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꾸 그런 방식이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도록 예를 쓰는 그런 사람이 좀 있어야 돼요. 또 예수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났다. 이걸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또 그걸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다 알죠. 부활했다.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곧바로 하늘로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사도들과 500의 형제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은 부활 후에 곧바로 그 부활의 세계 주님이 만든 그 부활의 세계로 가신 것이 아니고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셨느냐 이겁니다. 왜 바로 안 가고 그 모습을 보이셨겠는가. 이걸 가지고 어떤 분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다시 살아난 것이 진짜라는 것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보이셨다 이런 말을 하죠. 부활주일날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사람들이 부활한 걸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예수님이 야야 나 부활했다 이거 증거하려고 그냥 나타났겠습니까? 만약 나 부활했다 믿으라 이걸 증거하려고 나타났다면 예수님 그 후에도 계속해서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 나타줘야 됩니다. 우리한테도 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왜 그래야 믿을 것이니까. 근데 주님 부활 모습은 그때로 끝나버렸습니다. 지금은 부활 모습을 안 보이지 않습니까? 누구는 인삼 뿌리 먹고 누구는 무 뿌리 먹습니까? 뭐 그들은 주님 부활 모습 우리는 못 본 이게 뭐 누구 차별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주님 부활하신 것이 단지 부활을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을 본 사람 누굽니까? 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에 내 한 목숨 보호하려고 도망쳤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십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봤어 부활한 예수를 봤습니다. 또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죽으라 핍박했던 바울 그 바울도 끼어 있어요. 부활하신 주를 본 사람은 무엇 하나 주를 위해서 했던 일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위해서 했던 일도 없는 사람들이고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사랑했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자신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너희가 전에는 날 사랑하냐? 사랑 안 했지. 지금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그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것이 누가 질문입니까? 베드로 질문이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너희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느냐? 전에는 너희가 너 자신을 사랑했다. 근데 지금은 나를 사랑하는 그런 자로 바뀌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요, 부활을 좋아합니까? 물어보면 다 좋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왜 좋습니까? 부활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부활 좋지 않습니까? 부활이 왜 좋습니까? 그냥 죽었다가 산다더라, 이것 때문에 좋은 거예요. 한마디로 다시 살아난다더라, 막연하게 그냥 이것 때문에 그냥 부활을 좋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산다는 것 때문에. 결국에요, 주님을 좋아하는가 부활을 좋아하는가 딱 물어보면은, 구분하면은 뭘 좋아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아니라 부활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 내면에 그래요. 예수님 나도 부활시키세요, 나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 이런 식으로 부활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된다 그래 하니까 부활이 좋은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더라 그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내가 죽고 다시 산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부활하려고 믿는 그게 돼버립니다. 뭔가 보답성이죠. 부활하려고 믿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게 부활입니다. 죽었다 산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안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걸 믿습니다 그 뜻입니다.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면은 여러분 겁낼 게 뭐가 있습니까? 돈 없다고 겁낼 게 있습니까? 뭐 집 없다고 겁낼 게 있습니까? 겁낼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신다면은, 주님만 살아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겁내지 않고 세상 보지 아니하고 그 주님만 좋아하고 주님만 보고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부활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도 나만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면은 지금 우리 부활 못 지킵니다. 왜? 단지 나는 죽었다 살 걸 바라보니까 부활은 그때가 부활이, 지금 부활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를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좋아하기보다는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주님이 가지고 오신 것을 더 좋아하더라 이 말이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것,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으려고 하더라 그 말입니다. 부활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예수를 믿어주려고 하는 그런 교인으로 가득 찬 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을 위해 기도한다고 합시다. 목사들은 병낫기를 위해서 주님을 부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에 주를 부르고 주께 매달리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좋아서 주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내 병 낫는 게 좋아 주를 부르는 것입니까? 분명하십니까? 주님이 좋은 것이 아니고 내 병 낫는 게 좋아가지고 주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교회가 아닌 다른 데서 보여지면은 이해한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원에 가는 목적이 뭡니까? 병원에 병 고치려고 가잖아요. 우리가 병원 갈 때 뭐 내 병 고쳐주는 의사를 사랑하고 의사를 좋아하고 그 의사를 위해 봉사하고 의사를 위해 헌신하려 병원 갑니까? 돈 내고 내 병 고침 받으러 병원 간다 그 말입니다. 병원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맞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은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그거죠. 교회는 병 고치는 병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당집도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건 단지 주님이 좋아서 나오는 게 교회지, 살아계신 주님이 좋아서 꾸역꾸역 찾아 나오는 거, 이게 바로 교회다 그 말입니다. 전에는 나만 사랑하고 주님은 관심이 없었는데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그 주님을 내가 알고부터, 그 주를 만나고부터는 나보다 더 주를 사랑하고 싶어지더라. 그 주님만 사랑하고 싶어서 교회를 나오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을 지키는 것이고 주님의 죽으심을 지키는 것이지 내 이익과 내 병고침 이걸 위해 나오는 것은 절대로 교회가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좋아 나오는 교회가 돼요. 교회는 신자가 주님을 만난과 동시에 자기를 포기하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그런 사람으로 된 게 진짜 교회입니다. 주님을 만난과 동시에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꼭 눈으로 봐야 되고 꿈에 나타나야 그걸 믿습니까? 꼭 뭐 그걸 찍어 먹어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맛을 알겠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은 그 증거를 갖다 바울이 확실하게 말을 했어요. 10절에 보면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지독히도 사랑하듯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또 지독하게도 주를 증거하고 주님만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지금 바울의 말은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한테 뇌물을 줘가 이렇게 됐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도저히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이렇게 말할 때 앞에 나는 예수를 핍박할 때의 나고 뒤에 나는 지금 주님을 위해 살아간 나를 말합니다. 그런 나의 나된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바로 주님의 살아계신 증거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달라져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살아계신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교회에 나온다,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떡 나오는 것도 아닌데 왜 주 이름에는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찾아 나와 주를 믿으려고 합니까? 왜 주를 사랑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주를 사랑했습니까? 우린 처음에는요, 얘가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에 예수를 싫어, 교회를 싫어했습니다. 되게 싫어했던 그런 자가 어떻게 지금은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자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일하신 증거다, 이 말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님이 살아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합니다. 누구를 통해 하십니까? 바로 믿는 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부르신 자를 통해서 주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부활을 믿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를 믿으라 그 말입니다. 왜냐?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주의 일이 아니고 바로 내 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 주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신자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나올 뿐이에요. 예수를 위해서만 나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를 바라보던 사람은 교회에 불평불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평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에 불평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를 보고 있지 아니하고 교회를 보고 있다 그 증거거든요. 불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좋아야 합니다. 교회가 좋은 게 아니고 주님 자체, 그 주님이 좋은 분이 돼야 돼요. 다른 거 다 보지 말고 교회가 어떻다, 뭐 교인이 어떻다, 이거 다 없애버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만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주를 믿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만 사랑하는, 부활을 지키고 믿는 그런 신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참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부족하니까 이 믿음이 그 부족을 주님의 채워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내 돈 부족한 것 말고 우리 믿음 부족한 것, 그게 바로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하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의미,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주기도만 할 때도 주님은 날 위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 이 말도 그냥 쉽게 쉽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어떤 의미인가 깊이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 땅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노라 믿노라 말은 했지만은 주님 보실 때 참으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실체를 발견합니다. 참으로 사랑에 부족할 수밖에 없고 믿음에 부족한 저희들 우리의 실체를 그대로 고백하오니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나를 도우신 주님 우리의 사랑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채워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를 위해 고생을 담당하신 그 주님과 같이 주님의 길에 서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형제 유익을 위해서 살기를 몸부림치며 애써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 사랑을 소원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